이제 하나님의 말씀찾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읽고 또 교회에서 자기 자신에게 할당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성경 공부 참여하고 또 선교 여행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부족함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자타가 공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 패턴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더욱더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의 강도에 따라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 거기 넘어가서 어떤 것이 좋은 믿음인지 본질적으로 참된 믿음은 무엇인지 예수 참되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교회 나오고 말씀을 듣고 또 봉사를 하고 모든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서 따라 나서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지만은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채로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는지 어디인지 또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일단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움직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을 모르는데 나서겠다고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원천적으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셔서 네가 가는 그 길은 어느 점에 있어서 잘못됐고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나를 점차 고쳐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난 예수가 원하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열심과 구원받고 난 소원이 우리의 행동을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무엇이 더 필요하냐면 예수가 우리 그런 믿음 생활의 그 행동들을 올바로 바로잡아주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연합해야 구원이 비로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구원은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우리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구원을 거저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구원을 거저받으려면 거저받는 것은 맞는 것인데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그 위에 덧붙여서 이 거저받는 구원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저받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저쪽에 잘못된 구원을 목적으로 놓고 움직이는 나에게 예수께서 구원은 이것이야 하고 예수께서 교정해주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구원을 소망하는 그 소원을 갖고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바탕 위에서 예수께서 그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나의 열심하고 예수의 고침, 예수의 고침이 연합하여서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그냥 거저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아무에게나 이 구원이 떨어지는 줄 알고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예수께서 그를 똑바로 알려줘서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구원의 길을 제대로 알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죄인으로 와서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은 제대로 된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 예수가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는 저쪽 구원을 원했는데 예수께서 참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구원은 정말 나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구원은 그냥 선물이다, 공짜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믿게 된다면 구원은 아무에게나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교회 안 나오더라도 구원이 갑자기 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자기 자신의 열심을 먼저 기초로 가지고 있어야 그 기초를 올바로 바로잡아주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로 인한 참다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이제 구원 받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아, 나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서 그것을 지적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적받고 고침받고 이 길이 아니고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잘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소망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행될 때는 여러분은 매번 지적받는다. 내가 하는 건 다 틀리다는 얘기냐?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냐? 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분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때 잘 견뎌야 예수에서 올바른 길로 지시를 받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인도하는 예수의 손길을 놓고 원망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게 된다면 어찌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길을 제대로 따라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책망받고 지적받고 올바른 길을 제시받는 이 길은 필연적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이 교회에 왔고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참다운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참다운 길을 제대로 알고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이루었을 때의 모습인 것이고 여러분이 생명 천국에 가는 길을 제대로 알았다 하면 여러분 이미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의 길을 알았으니까 그 천국의 길을 처음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길을 가는 길을 알아가면은 여러분이 온전히 그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예수에 의해서 고침받고 온전히 예수에 의해서 고침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필연적으로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예수는 필연적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 나서야 여러분들의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고난받을 때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구원의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얘기를 잘 들어야 너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얘기를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실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 밖에는 사람으로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 또 피할 길을 내주셔서 능히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느 길이 피할 길인지 여기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고 시험을 감당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시험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페이라스모스인데 이것은 유혹, 미혹 또는 그 유혹과 미혹을 통한 하나님의 우리 연단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들기 위해서 미혹하는 것 이것이 시험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또 그 유혹을 통해서 그 시험 당함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내시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손길 이것도 그 같은 의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시험인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시험은 꼭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장면을 잠깐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찾고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죠. 여기서 이제 돌덩이가 변해서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런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 시험의 시작이 성령께서 예수를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누가 이 시험을 주관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예수의 이 시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꼭 거쳐야 될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믿고 예수 믿겠다는데 우리는 배부른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존경한다고 경외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40일 굶은 다음에 그때까지도 예를 들어서 이 밥을 먹으라는 어떤 명령이 없을 때는 우리들은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원망이 나오겠죠. 배부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배고프면 하나님께 원망하죠. 이스라엘 조상들도 그러다가 전부 광야에서 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도 광야에서 이런 생각들이 이 시험을 들 때 시험에 넘어가는 이 생각들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여기서 마귀가 너 돌덩이에 변해서 떡덩이에 변게 해서 너를 먹어 40일 굶어서 너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누가 너 세상을 구원하겠어 이런 식으로 마귀가 얘기했을 때 예수가 거기서 꿀가닥 넘어가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돌덩이가 변해서 떡덩이에 변하도록 해가지고 떡을 먹었더라면 그 예수는 구원자 예수로 자격 상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픔 앞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이거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고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같은 단어에서 파생 단어들인데 이것이 지금 시험한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험하는 자인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를 마귀에게 붙여서 시험당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여기서 시험에서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가고 안 먹었죠. 이것이 바로 이 예수는 마귀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러면 이때 우리는 돌덩이가 변해서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서 먹는다면은 우리들은 그 예수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죠. 예수와 다른 종류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창세기에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죠.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그 야곱의 그 요청에 그 에서가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장자의 명분 필요 없고 나 팥죽 한 그릇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서는 이 예수님과 달리 거기서 팥죽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둘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에서로 있으면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것이고 이 예수님처럼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돼야 제대로 예수 믿고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시험을 당했을 때 시험에 빠지지 않는 자, 이런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생각할 때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편이니까 이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귀를 막아주셔서 나에게 손끝도 대지 못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가 날 잡아먹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처분해가지고 나를 손도 못 대게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보호를 하시죠.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에 자주 빠져 들어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어떻게 너를 속이는지 네가 어떻게 그때 속아 넘어갔는지 내 눈으로 봐라. 너의 왜 속아 넘어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시험에 빠진 우리를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마귀의 시험에 점차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이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중에는 배고파도 하나님 팔아먹고 빵 먹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쑥 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이제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해 놓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마귀의 시험 빠짐없이 처음부터 나를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달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시고 우리가 이미 타락하고 왔으니까 이미 마귀와 우리는 한 짝꿍이 된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마귀가 하는 얘기에 쏙쏙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께서는 너 왜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고쳐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험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들 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여러분 믿는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고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숨어있는 그 생각들을 드러내서 밝게 빛으로 조명해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길을 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때 내가 정말 나의 세상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들 이때 온전히 회개하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이제 다음에는 적어도 이전보다는 그 마귀의 꼬임에 이전보다는 쉽게 넘어가지 않겠죠. 한번 당했으니까. 그죠? 그것이 잘못된 길을 여러분이 알고 이해를 하고 깨우쳤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더라도 동일한 수준에서는 여러분이 거기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유혹이 있으면 넘어갈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음에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드러내서 고쳐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가 우리를 잘못 예수 믿고 있는 그런 부분을 예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고쳐서 제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서 시험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용하지만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왜 그랬죠? 우리 자신의 하자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스스로가 이미 세상 것에 노예가 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시험이 좋다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달콤하다고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이상 그 앞으로는 그렇게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그 잘못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고쳐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지 우리를 그냥 시험에 그냥 집어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할 것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 여러분들 깨우침 받게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의 시험을 당해서 예수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이것을 나에게 정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켜서 그 악을 선으로 바꿔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그 악의 소용돌이에서 자기가 빠져 있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 우리들을 그것을 명확하게 지적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길을 우리에게 자라나갈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교회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여러분 그 자기 한 것에 대해서 남들과 비교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 형제는 나보다 열심을 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목사님이 갑자기 별로 열심을 내지 않는 형제를 칭찬하게 되면 열심을 냈던 이 형제는 분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분이 나죠. 분이 납니다. 저도 그렇겠어요. 분이 나죠. 저 일도 안 하는데 왜 칭찬해 주냐. 나는 일 열심히 했는데 칭찬도 안 해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기 자신도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속에서 이제 뭐 올라오는 게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간증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숨어있던 그 옛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그 마귀가 미혹하는 그 환경에 따라서 분을 내게 되고 원망을 해야 되고 아이 난 그러면 뭐 일할 필요도 없네. 저 사람 일도 안 하고 그냥 구원받는다고 하고 다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일하고 구원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으니까 일 그만할래. 이렇게 당연히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결국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옛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그런 판단과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는 모르고 자기 혼자 주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잘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이게 미련한 생각을 했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심히 일할 기회를 주신 것은 나에게 사람들도 칭찬받고 또 자기 자신도 힘을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일도 이렇게 하게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는 사람이 있죠. 일하면 좀 뒤에 가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올바르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도 놓고 저렇게도 놓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상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하지 못할 상황은 자기 안에서 그렇지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을 내고 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한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문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방식이 틀렸어 그런 행동이 틀렸어 하고 지적하게 되는 것이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주 일어난다. 그럼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내가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고쳐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자, 시험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 시험을 잇는 것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면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개하고 고치고 자라나게 할 기회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긍정적이다.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면 그것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낸다 이 얘기라고 있는데 자, 그 두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10장 13절 다시 한번 읽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하게 하신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전부 사람이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한다는 얘기는 그 죄인으로서 죄인인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죄인으로서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그 종류의 그 인간들, 사람들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하고 뭐 천사가 감당할 시험, 뭐 짐승이 감당할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시험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전히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키우심의 손길이기 때문에 시험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험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한 그 사랑의 손길에 바탕을 두고 우리를 시험에 드는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바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거기에 숨어 있고 그 배경으로 있다. 이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믿음에 나를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큰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은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 어떤 사람이 시험 받다가 감당하지 못하고 집으로 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해서 집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감당하기 싫어서 집으로 간 거예요? 못돼서가 아니라, 아이 승질난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책망받고 있어야 될 나이냐? 그래갖고 집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감당하기 싫은 시험을 만난 것이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만난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다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고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할 길은 뭡니까? 어디서 시험 들었는데 그것을 집으로 도망가고 있거나 아니면 양동원에 가 있다거나 나중에 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피할 길이 그런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피할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연단 받고 훈련 받고 시험 들어서 씩씩거릴 때 여러분들이 피할 길을 어디서 찾아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피할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시험에 들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곳이 없고 깜깜하고 앞뒤로 나갈 수도 없고 또 여러분 혼자 거기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험에 빠져 있어가지고 혼자 허부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하고 상담할 그런 기회가 있어서 자기 자신 시험 문제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고 여러분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물론 여러분들도 이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겠지만 자기의 경우에 적용시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받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키우시기 위한 그런 손길이기 때문에 그때 회개하게 되면 오히려 그때 더 밝은 자가 된다. 더 큰 자가 된다. 이것을 진리대로 그를 뭐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아부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얘기를 그렇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듣는 이 사람은 제대로 듣게 된다면 아 그렇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더 마음이 밝아지고 또 기쁜 마음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회개를 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형제를 판단하고 그런 얘기는 점차 미련한 생각이라는 그런 깨우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그만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할 길을 내서 온전히 회개하고 났을 때 우리가 그만큼 마음이 깨끗해지고 더 밝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피할 길의 말씀을 듣고 피할 길의 말씀에 의해서 피할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 시험에 피할 길은 말씀을 듣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에 잡혀있는 그 상황에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피할 길을 말씀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한테 시험 들었을 때 너네들은 나와 상담하러 말미암아 거기서 피할 길을 또 하나님께서 내주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는 과정에 있어서 시험에 들고 또는 시험에 들었을 때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잘못 생각하게 된 그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숨겨져 있던 생각들이 하나님의 그 어떤 주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유는 그것을 그 사람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것과 관련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더 이상 그것에 의해서 미혹당하는 사람으로 살던 삶을 그치게 하시려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밖으로 몰아내라고. 그러니까 시험 받는 것이 시험 당하다는 것이 회개만 한다면 좋은 것이겠어요? 나쁜 것이겠어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키우는 유일한 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아까 야고보서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자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로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을 때 여기서는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야고보서 기자는 시험을 그냥 참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감당한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감당할 때 바울은 거기다가 피할 길을 내시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야고보서 기자는 거기서 그냥 그 결과적으로 볼 때 참는 자, 시험을 잘 겪어나가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겪어나가고 감당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우린 시험 당할 거 그냥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다면 그 아픔 중에서도 다시 저는 물음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야고보서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시험을 참는 자, 그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를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에 마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살고자 하는 소원 갖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된 소원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전부 야고보서나 야고보서 기자나 고린도전서 바울 두 사도들 역시 전부 이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들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죠. 이게 표현하고 딱 맞는 일이 여러분의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바울이 하는 이 사랑하는 자들 이 얘기는 뭐 다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상황적으로 볼 때 이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정말 맞는 얘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를 놓고 바울은 지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이 말씀이 시험을 잘 감당하는 것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피하라 이거하고 좀 단차가 맞지 않는 것 같죠. 이 상황이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주석가들은 우상 숭배하는 일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당시의 습관상 우상의 재물을 그냥 거침없이 먹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성경은 그럼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던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우상의 재물을 안 먹잖아요. 제사법도 안 먹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당대 시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시대적으로 그들에게 적용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도 아니고 먼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석하는 것은 틀린 거죠. 그럼 뭐냐? 지금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시험당할 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정말 너네들이 이걸 잘 견뎌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엇이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피할 길을 내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를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에서 봤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봤는지 안 봤는지.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 드렸고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눈을 가지고 예수를 보는 그 내 눈에 투영된 예수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상 숭배라는 것도 지금 결국 여기서 시험에 드는 나를 피할 길로 인도하는 말씀을 내가 거절하게 되면 나는 그냥 그 시험에 남아있고 원망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고 나오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고 이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누구 말을 들어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우상의 말을 듣죠. 우상의 말은 우상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옳다함으로 너를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 말씀, 피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상숭배한다고 거절하지 말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상숭배한다는 얘기는 뭐 우상을 놓고 절하는 사람도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런 자기 안에 자기 옳다함의 우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지금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때 우상숭배에서 우상의 얘기를 듣고 자기 옳다함의 얘기를 듣게 된다면은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을 고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얘기는 너의 옳다함의 우상을 가지고 너를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잘 연결이 안 돼. 우상 숭배하지 말란 얘기가 너의 옳다매 우상으로 너를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피할 길을 내주는 그 말씀을 너희가 거절하지 말아라. 그래야 산다 이 얘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멀리서 이제 그쪽 교회 말씀 별 감동을 못 느끼다가 이제 우리 책을 보고 이 교회에 왔던 사람이 있었죠. 오셔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다가 이제 그 어떤 사람든지 말씀 좋다고 이 칭찬하고 말씀이 맞다고 이렇게 동조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고침받은 것은 아니죠. 그것은 말씀을 듣는 지식을 쌓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교회생활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가 참을성이 없으면 참을성을 길게 갖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훈련이 있게 되는 거죠. 시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 그분은 어떤 마음의 생각을 굳히고 이제 저와 이제 어떤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너 영혼이 복된 것이고 딴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 자신은 이곳뿐만 아니라 밖에도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쪽으로 난 가야 되겠다 밖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그쪽에서 하나님이 계셨으면 애초에 그쪽 저쪽 밖에 교회 다닐 때 거기서 하나님 찾으면 됐지 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찾는다고 와서 여기서 막상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은 그걸 뭐 견디지 못하고 결국 나갔는데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여기 아니라도 저쪽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우선시켰던 것이죠. 자기의 우상 하나님을 우선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우상 하나님은 내가 봤을 때는 참다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보는 그 하나님이 참다운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베푸지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실질적으로 베푸십니까? 다 베풀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원 앞으로 오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수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간 그 형제도 마찬가지로 그 형제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가까이 불러드렸는데 거기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베푼다고 합니까? 구원을 받기를 소원하고 따라 나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냥 여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 구원이 널렸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움직이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은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느라고 떠나간 거죠. 자기 자신을 고치고 온전히 깨우치려고 하는 그 말씀을 거절하고 우상의 숭배 행위를 하고 떠나간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 아픈 과정을 통해서 나의 깊은 속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 밖으로 밀어내야 내가 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옳다함의 우상을 앞세워서 그 시대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그런 우매한 판단을 하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기는 하기는 하시는데 그 목적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포인트를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들을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히 고침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시험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럼 악에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맨 끝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를 시험에 들어서 계속 넘어지게 해서 그다음에 온전한 자로 만들어서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완전하게 우리가 고침받을 때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일리 인도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에 들을 때 우리가 씩씩거리고 있을 때 그때 원망하고 있을 때 그 시대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원망을 잘 정리하고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힘받아서 다시 따라 나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린 자인 것이고 이런 자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섰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서라 하기 전에 제대로 깨닫게 되면 이게 맞잖아. 생각해 보면 내가 이게 맞는 얘기인데 내가 왜 억지로 틀리다고 하는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종국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고린도 교인을 비롯해서 우리 자유교인들도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천국에 더 자리를 확장시켜서 넓혀가서 온전한 천국인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시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시험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피할 길을 제시하는 그 말씀을 따라 나서게 된다면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말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들은 온전한 천국과 온전한 새 생명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세움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